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모두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낙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시작과 그 가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낙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함께 고민해볼까요?
네, 남조선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낙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특히 강간을 통해 생긴 아이이거나 심각한 기형이 있는 아이인 경우,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죠. 태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출생한 이후부터 생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순간을 생명의 기준으로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배아 세포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묘 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 더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이 말씀은 다윗 왕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아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된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지금의 생명과학자들은 조기 배아 상태는 신경계도 발달하지 않고 감각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신한 지 몇 주가 됐는지에 따라서 초기에는 인간이 아니라 세포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현대 과학에서는 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아직은 완전한 인간처럼 듣거나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저 세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세포는 내 몸의 일부잖아요. 손톱이나 피부 껍질같이 손상되거나 없어져도 몸이 다시 자생시킬 수 있는 것을 세포라고 해야죠. 태아의 배아세포는 잘라내거나 떼어내면 다시 자라나지 않는 별개의 생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손톱이나 피부 껍질 세포는 그저 몸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태아의 배아 세포는 새로운 별개의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세포니까요. 이건 기존의 세포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생명의 시작을 그렇게 본다면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태아도 물론 소중한 생명이지만 산모의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고 또 성폭력을 당해서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어려운 상황도 무시하지 않으시죠.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다른 악한 일들에 대한 대처와도 비슷하죠.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교회와 사회가 협력하여 돕고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일반적으로 낙태를 죄로 간주하죠.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에서도 너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명확히 금하고 있죠.
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아이거나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진 아이 같은 경우에도 낙태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출산을 강행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인 주제죠. 일부 신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지금 이야기 나왔던 사례를 각각 이야기해보죠. 선천적인 기형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먹어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장애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있는 태아를 낙태시킴으로써 그런 자녀를 키워야 할 부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장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막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태아를 세포가 아니라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기형이 있다면 죽여도 된다는 것은 이미 태어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까지 받았으니까요. 헬렌 켈러는 장애인들도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잔인한 일인 것이네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살아갈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가 생기면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폭력에 의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정확한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렇게 잉태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성경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잉태되었다면 먼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비슷하죠.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를 강간한 사람이 생각나서 저주스럽게 느껴지겠네요. 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태어날 아이를 죽이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속하는 거겠죠?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알려주시네요. 이미 태어난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죽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잉태된 상황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생명을 잃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유명한 찬송가 가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가 고작 12살이었을 때 성폭행을 당해서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끔찍한 범죄를 당한 결과로 아이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잘 자라도록 키워줬다고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 같네요.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요. 자신이 당한 죄악의 원인을 태아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머리 쪽부터 나와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목에 탯줄을 감고 다리부터 나오는 경우 목이 골반에 걸려 잘못하면 아이가 죽거나 산모까지도 죽을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낙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태아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태아와 산모, 두 사람 모두의 생명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를 살릴 것인가 어머니를 살릴 것인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둘 다 살릴 방법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무리하게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더라도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낮다면 아이를 낙태해서 어머니의 생명이라도 확실하게 보존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낙태가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실제로 낙태 시술에서 이런 경우는 전체 낙태 건수에서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산모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뭘까요?
실제로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우 외에는 낙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건강이라는 것을 아주 폭넓게 정의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을 말하면서 산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을 겪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산모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낙태가 허용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생명을 죽이는 큰 결정을 모호한 기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참 어렵습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낙태에 대해서 직접 큰 벌을 내리길 명령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임산부가 다쳐서 낙태하게 하였다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려는 날짜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임산부를 쳐서 아이가 죽었지만 산모가 다친 것이 없으면 그냥 벌금으로 끝낸다는 줄 알고 낙태를 너무 가볍게 판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뜻이었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낙태가 아니라 아이가 일찍 태어난 조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한글로 번역될 때 낙태라고 번역되었지만 조산하게 된 상황으로 아이가 살아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른 그 이상의 상한 것이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하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아이의 생명을 잃게 했을 때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내린 거라고 봐야겠어요.
심지어 이미 태어난 사람을 실수로 죽이된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제한된 기간 동안 집에 갇혀서 살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당시에 조산보다 더하게 생명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은 실수로 죽여도 어느 정도 용서를 받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일부러 죽인 경우에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요구하신 것을 볼 때 태아나 임산부의 생명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아나 임산부를 죽였을 때의 형벌이 훨씬 크니까요.
이제 낙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것과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힘들게 아이를 낳은 임산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라고 하시죠. 미혼모같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면 미혼모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돕는 일도 우리 신자들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미혼모 지원, 입양 장려,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아이를 낳을 산모를 지원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죠.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면 산모의 마음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도움을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렵다면 아이를 대신 맡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보내는 것도 낙태를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오늘날 사람들이 낙태에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아이가 생겨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낙태하는 경우죠.
내가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자식도 굶기거나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성경 말씀에도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죽이는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너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중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더베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 중에는 이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면 농사가 잘 되게 하여 큰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믿었던 거죠.
듣기만 해도 이상한 종교 같아요. 오늘날에는 자기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복을 받게 한다는 종교는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네, 정말 그렇네요. 낙태하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낙태가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죽이는 거니까요.
네,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능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죄악이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유독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는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요. 그리고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남아요. 만약 제 주변에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 시기를 거쳐서 태어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마음 다해 달려가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뇌졸중과 전조 증상에 대해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뇌졸중과 뇌졸중 진단 패스트 원칙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병으로 알고 있고, 패스트는 빠르다 는 뜻의 영어 단어로는 알지만 뇌졸중 진단 원칙으로는 처음 들었습니다. 외우기 쉽게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약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뇌졸중은 방치하면 몸의 일부가 마비된 채 살아가는 등 심각한 휴울증을 앓거나 더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빠른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풍을 맞았다 하여 중풍이라 불렸던 질병이죠?
그렇습니다. 뇌졸중을 진단하는 FAST는 외우기 쉽게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F는 Face로 얼굴입니다. 웃을 때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A는 암으로 팔입니다.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는 스피킹으로 말하기입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T는 타임으로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확인하면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이런 진단법을 알고 있어도 의료 수준이 열악하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에는 뭐 신경외과 의사, 뭐 재활원, 물리치료사, 그리고 효능이 있는 약이 없어 중풍병자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의식주를 비롯해 배변에 이르기까지 평생 도움을 받아야 하니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큰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질병의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마가복음은 병에 든 많은 사람 중 한 중풍병자와 그를 사랑한 네 명의 친구들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하늘도 버린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사랑한 이들은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우리에게 당신도 이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있고 당신에게 이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영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덜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첫째, 사랑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자기 문제도 아닌데 친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내 친구도 고침받아야 하니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한 생명을 위해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주님이라면 내 친구를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주위에는 주님이 필요한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네요. 우리에게도 주님이면 된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데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난관을 만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왔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을 만나버렸네요.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붕을 뜯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즉 지붕을 뜯어 친구를 달아내릴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습니다. 2장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간이용 침대를 지붕 위에 올리고 지붕을 뜯어내 달아내렸습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발생하는 소리는 모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었겠네요. 남의 집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행동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들을 주목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서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울컥합니다. 사랑을 위해 믿음으로 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병고침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죄 사함을 그리고 나서 병 고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병 고침 전에 죄 사함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불행과 방황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삶과 고통의 삶,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인데 예수님은 은혜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인생,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인생이 된 것이네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복된 자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피로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병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독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사랑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 질병도 고치지 못했을 것인데 신구들의 대담한 용기와 믿음과 사랑이 한 사람의 육적, 영적 질병을 모두 해결받게 한 것에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서로 신실한 친구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소리가 북조선 곳곳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병고침의 놀라운 소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침 받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여론과 분위기에 휩싸여 본질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목적을 잊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시하였군요.
네, 그렇다고 병자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은 그러나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것을 찾아 기도하셨기에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군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합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지나다가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첫 제자로 부르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어부를 제대로 삼은 것도 의외인데 세리를 제대로 삼은 것은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여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세리는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로마에 돈을 써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전을 뽑기 위해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백성들의 고열로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매국노로 여기며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세리는 증인도 될 수 없었고 회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리를 제자로 삼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임에도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은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먼저 레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결심해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직업도 버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레위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논란의 사람이지만 변화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훗날 레위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심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즉이 마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많은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초대된 사람들도 역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군요. 아무도 세리와는 사귀기를 원치 않아 식탁 교제를 할 사람은 동료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대에 응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함께하니 위신이 올라가 대단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처참한 상태의 사람을 보고도 피해 지나갔었죠. 자신들이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 될까 봐서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킨 것 같으나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적극적인 사랑을 보였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처럼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죄인들을 치료할 의원이심을 알아보았기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인데 금식하며 그날을 맞이합니다. 율법이 정한 금식은 1년에 한 번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챙겨 먹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경건의 표상인 금식을 하기는커녕 잔치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핵심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할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합니다. 신랑을 위한 잔치여서 랍비 규정에는 신랑을 수종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사인 결혼 중에는 금식을 했던 사람들도 금식을 풀고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눠야 했군요.
그렇습니다. 흥을 나누고 기쁨의 춤과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목사님,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회개하며 금식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후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여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 다음 비유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핵심은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새 옷감으로 낡은 옷 위에 깁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옷감이 남루한 옷을 잡아당겨 그 옷이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겠지요.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서 술과 자루를 버리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낡은 옷은 과감히 버리고 새 옷을 사야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정신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묵은 습관과 가치관과 전통을 그대로 둔 채 새 것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옛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혜의 축복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전원 성도님들,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 준수를 버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생명의 강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중이셨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 배가 너무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역시 기다렸다는 듯 문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제자들의 행위는 정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인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준수 계명도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율법을 보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서 열매 따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낫을 사용할 만큼 심각한 재산의 침해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이어도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서도 소유권자가 재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 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취지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허기진배를 달래기 위해 낫이 아닌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겨 먹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아 10여 년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일행들과 함께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안식일마다 성소에 드리고 물린 누룩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들에게 주었죠.
아비아달이 그 당시 유일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진설병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아비아달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임을 알고 처신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것이네요. 제사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우선시하는 생존권이고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핍절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법보다 생명을 우선시한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과거에 율법을 어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윗이 주로서 다윗보다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문제 삼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정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맞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많은 사람들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모습에 집중하시면서 병의 근본적 원인인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국 놓여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논란이 있는 사람이지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보셨고 예수님의 관점처럼 훗날 레위는 훌륭한 제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새롭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종교적 의무와 형식 준수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혼인잔치, 생배조각, 새 포도주의 비유로 대답하시며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은 형식적 종교와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던 밀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겨 먹은 제자들의 행동에 그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여행하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이나 논에서 열매 따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 중 안식일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먹었음을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며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주목하시며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음을 알려주며 사랑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바라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매국노와 부정한 자로 사람들이 멀리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가르치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며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생배조각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복음을 붙들고 종교적 의무와 형식을 버리라고 권면하십시오. 전도 여행 중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일삭을 잘라먹은 일로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다윗의 예를 들어 그들의 비난이 부당함을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